안녕하세요.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내가 즐겨 걷는 길에 커다란 돌 하나가 박혀버렸어요. 저 앞에 내가 자주 찾아가는 쉼터가 있는데,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삶의 활력소가 있는데, 돌이 길을 막고 있어요. 쉼터에서 쉼을 찾지 못해 불편하고 힘들어요. 돌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던 어느 날, 그 미움이라는 커다란 돌이 없어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중간에 잠깐 전달했지만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울보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요. 아마 병이 걸렸나 봐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한 10살 그때부터 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분이세요. 사업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시고 아주 곤란을 겪으셨던 분이라 특히 저희 아버지는 아주 싫어하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주 옛날부터 불교 집안이었고 그래서 뭐 집에 목탁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 목탁 갖고 놀고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고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어릴 때 교회에서 뭐 빵 준다고 그래서 애들 따라 한두 번 가보고 그랬는데 한 10살쯤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3학년 때였으니까. 우리 집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지는 않았는데 교회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친구한테 나 좀 전도해줘. 너가 상도 받고 좋잖아. 그러면서 그 아이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그 교회에 가서 그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참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성경에 사복음서에 특히 그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 예배는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참 따뜻하고 참 다정하게 들려와서 일주일 중에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리는 어린이였어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교회에서 참 행복하게 지냈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혹은 요즘은 그러잖아요. 이성 친구를 또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무슨 자기의 어떠한 교제나 뭐 흥미가 되는 뭐 그러한 주제 때문에 교회를 가는 청소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제 마음에 어릴 때부터 참 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걸 요즘에 와서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저에겐 너무 당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설교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소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가 끝나면 뭐 좀 커서는 카페에 가고 무슨 놀러 가고 근데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교회에 와서 모인 사람들끼리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서로의 고통스러운 점들을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교제가 전 참 좋았어요. 글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본향을, 우리의 정말 진정한 부모님을 그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제 마음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과 많이 이야기를 나눠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아,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에서는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고 찬송을 하지만 집에 돌아와선 여전히 언니한테 짜증내고 엄마 아빠한테 떽떽거리고 내가 싫어하는 걸 조금 강요하거나 그러면 막 삐져서 막 투정 부리고 그러고 막 샘나고 믿고 이러는 마음이 저에게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이 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참 어릴 때부터 조숙했었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게 거듭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중생이라는 것인지는 많이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죠. 그때는 그냥 제 마음에 막연히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고 수련회에 가면 다른 애들 자는 시간에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음식 만들어주시는 집사님들에게 꼭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밤새 기도해야 되냐면서 혼나기도 하고 나름대로 참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런 곳을 찾아가고 부모님에게 그럴싸하게 좀 거짓말도 해가면서 또 엄마에게 좀 부탁을 하면서 참 그런 곳을 쫓아다녔어요. 가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뭔가 마음에 잔한 떨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면 여전히 변함이 없는 저의 모습에 참 지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됐어요. 물론 그 사이에 작고 크게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크게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3살쯤 되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우리 아이의 뒷모습을 딱 보는데 아, 저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부모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저 아이에게 과연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제 뒤통수를 치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좀 봐라. 맞벌이 하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고 아이에게 이것저것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하는 말하는 건 많지만 정작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 이번 주부터 교회 열심히 가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겠다 그때 고작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대 근무하느라고 예배에 빠지고 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죠. 근데 교회를 나가고 그래도 특별히 잠깐 물론 꾸준히 나가지 않았던 교회를 꾸준히 나가니까 뭔가 내 스스로 만족감은 조금 있었어요. 아, 나 이제 예배 잘 드린다? 교회에 꾸준히 간다? 그러는 만족감은 있었지만 여전히 제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볼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럽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지만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뭐 사복음서, 뭐 창세기 어느 한 부분은 반복해서 읽어봤지만 그냥 성경은 성경이었지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어떠한 희망이 되고 내 죄를 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어느 날 애기 아빠가 여보 요한복음이 참 좋아 한번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나 여러 번 읽었는데 하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요한복음을 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너무너무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저에게 다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특히 어느 부분이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부분을 읽는데, 아, 나는 죄인이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슬프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부를 때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대목이 나오면 저는 예수님까지만 노래하고 사랑해요는 항상 해보지 못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었지만 나의 삶을 보았을 때 도저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양심이 그건 허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뭔가 이렇게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단순한 말이 왜 저에겐 그랬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는 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처럼 교회 안에서 뭐 이성교제하거나 뭐 이상한 데 가서 막 놀거나 그러지도 않고 늘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친구들을 전도하는 모범스러운 교인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저에게 항상 칭찬해 주었고 선생님들이나 선후배들도 너는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다라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는 그건 말도 안 돼. 당신들은 참 나를 모른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칠 뿐이었어요. 예수님만 알고 있는 저의 목마름이었죠.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저는 목말랐었지만 사람들은 저의 외양만 보고서 너는 믿음이 좋다, 너는 구원받을 자다 라고 인정해줬죠. 근데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맞았구나,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이 딱 분명하게 말씀으로 제 가슴에 탁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안에서 내가 뭔가 해결돼 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전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서 막 이렇게 샘솟아 올라오는데 그게 왜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되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단순한 말씀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전에도 후에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잠들기 전까지 성경을 쥐고 잠이 들면 얼른 일어나서 또 성경을 읽고 싶고 밤에 잠시 화장실 가느라고 깨워도 자는 게 아까워서 또 성경을 읽고 새벽이고 밤이고 밥을 만들 때고 뭘 할 때고 무슨 드라마니 뭐니 그런 건 저에게 아주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뭐 테리미 뭐 연속극 무슨 그런 건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모든 뉴스들은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뭐 그 연예인이 그렇게 됐는데 그게 나하고 뭐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태까지 내일처럼 재밌어하고 무의미한 주제의 드라마를 갖고 그거 갖고 맨날 이야기하고 사람과 만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로 맨날 수다를 떨던 제가 이제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이해되지 않는 너무너무나 친근한 그리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냥 저의 생명력이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평상시에 쉽게 제가 하던 행동들 말들에 대하여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일이 생겼어요. 엄마하고 같이 사니까, 친정 엄마하고 같이 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살던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남편과 엄마 사이에 어떠한 미묘한 갈등들, 그런 거 사이에서 조금 제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친정 엄마한테 서운한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에 되게 못마땅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그냥 그래도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저렇게 지내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그때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제 생활이 변하고 할때제 마음 한구석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엄마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 진정으로 엄마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 나와 내 신랑의 입장에서만 서서 엄마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엄마가 우리 신랑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내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러한 나의 모습이 괴롭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거는 참 기쁘지만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사소하게 제 마음에서 있었던 그런 죄의 문제들이 저에게 막 가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하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이 볼땐큰 문제가 없어요. 엄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엄마한테 뭔가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땐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가책들, 그것이 저를 막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혼자 차를 몰고 막 직장을 가다가 길한 가편에 서갖고 너무너무 그 마음의 가책이 괴로워서 운전대를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엄마를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기가 안 돼요. 나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난 그게 너무 못마땅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엄마가 싫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엄마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아무런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아무런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 직장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또딱 경직이 되면서, 마음이 막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엄마를 안아줘라. 엄마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저는 우리 엄마한테 잘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애교스럽고 막 그렇게 스킨십을 잘하고 그러는 딸이 아니에요. 좀 무뚝뚝해요. 근데 저희 엄마도 저에게 그랬고, 서로의 마음은 아는데 그렇게 잘안 했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엄마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래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제 마음에 들리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는 아이 그건 좀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어색했지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또 출근하기 전에 엄마가 잘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들었던 그 음성대로 엄마한테 하고 그러고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꼭 껴안고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내 마음 알죠? 그러면서 엄마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가 또 저를 꼭 안고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그래 얼른 가라 늦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에 막 쌓여있던 어떤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마음에 도저히 움직여질 수도 없고 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엄마에 대한 되게 단단한 그 미움의 돌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순간 제가 놀랬어요. 내가 엄마를 왜 미워했지? 엄마가 뭘 어쨌는데?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 세상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한 두 번 더 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대상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될 만한 객관적인 아무 일도 없는 관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시기심, 내 자존심, 그 다음에 어떠한 불편함, 내 원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불만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조금씩 쌓이면서 어떤 대상을 미워하게 된 경우가 그 이후로도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게 미움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 그냥 스며들어오는 섭섭함, 불평, 불만, 자존심 이것을 그냥 제가 묵인하고 있자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을 미워할 때. 근데 그때 엄마를 안아줘라 했던 그 음성과 유사한 경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마가 아닌 다른 대상이지만 그 사람에게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해서 다가가서 이야기했어요. 미안해. 내가 그러고 싶진 않은데 자꾸 너를 대하면 불편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내 마음에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섭섭하고 힘들었어. 그렇지만 난 너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한편은 너로 인해서 되게 힘들었지만 그만큼 너와 사랑하고 지내고 싶어. 그 대상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대상도 이미 그것을 다 알고서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제 마음을. 근데 그 순간 같이 얼싸안고 우는데 또 그 옛날처럼 1년 8개월 동안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존심 상해했던 그 대상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 미움의 벽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운지 이거는 솜털도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그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이 로마서 1장에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을 자기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주는 능력이고 파워더라고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던 조금 알던 우리의 마음에 그 대상을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 죄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죄에서 자유롭게 되라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들려지는 말대로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자식과 부모 사이도 그래요. 남편하고 부부 사이는 특별히 더 그래요. 부부 사이는 참 미묘한 자존심 싸움이 많아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한 가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어떠한 관계들 사이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 자신을 굴복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음성에 내 감정은 그 사람한테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이만하면 그 중에 아주 요만큼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힘들다. 괴롭다. 난 여기에서 벗어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작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는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무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순식간이고 그 이후에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우리의 거듭남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눈물과 회개와 말씀에 막 이렇게 말씀이 막 우리에게 이해되는 그 한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남은 매 해마다 새롭게 이 메마른 가지를 덮어서 다시 이렇게 풍성하게 녹음이 막 우거지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거듭남은 매해, 매 순간 계속 거듭나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내 상식과 내 계획과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식 밖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희가 발행한 오 그리스도 41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므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좇을 것이다. 그렇군요. 거듭남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표현을 썼군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이 생긴다고 간증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굴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것이군요. 그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기적적으로 그 장애물이 허물어질 수 있네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